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 총리실은 공군의 F-16 전투기 석대가 오늘 새벽 출격해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인 킬리스주 일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전투기들이 ISIL 본부 두 곳과 집결지 한 곳에 유도미사일 4기를 투하하고 무사히 복귀했다며 전날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 주재로 열린 안보 강요회의에서 공습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터키 경찰은 오늘 새벽 터키 전역에 ISIL과 쿠르드 반군 은거지를 급습해 251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5천여 경찰 병력이 동원돼 이스탄불 일대 100여 곳을 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최근 시리아 내 ISIL 소탕 작전과 관련해 터키 남부 인지를릭 공군기지 사용을 미 공군에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를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카터 장관은 쿠르드족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빌에서 마수드 바르자니 수반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쿠르드족 자치정부 병력인 페시메르가는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ISIL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페시메르가에 안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바르자니 수반은 미국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자주 불만을 나타내왔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어제 바그다드에서 ISIL에 맞서 싸우는 미군과 이라크 정부군을 격려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첫 방문국인 케냐에 도착합니다.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친이 태어난 곳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케냐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이 임기 후반부에 이뤄진 것은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이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태국 검찰이 동남아시아 난민들의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된 정부 관리들과 군 고위 장교 등 72명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신매매와 다국적 범죄 조직 가담 등 16건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태국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오늘 방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라고 해서 정의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되는 최고위급 관리인 마나스 꽁반 중장은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에 연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신매매 조직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탈출한 난민들을 태국에 밀입국시킨 뒤 남부 밀림 지역의 수용소에 모아뒀으며 지난 5월에는 이곳에서 시신 수십 구가 발견됐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들은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희생자들을 방치해 수천 명이 해상을 통해 탈출하다 사고를 당하는 등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 중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연방 감찰관들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국무부와 정보기관 소속 감찰관들이 최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계정에서 기밀로 분류되는 문서 수백 건을 발견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민주당 경선에 나선 클린턴 전 장관은 재임 중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군은 이달 초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고위 작전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지난 11일 파키스탄과의 접경 지역인 파크티카 주를 공습해 아부 칼릴 알 수다니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알 수다니는 알카에다의 자살폭탄 테러 지휘관으로 그동안 미국과 아프간, 파키스탄군에 대한 공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 미군과 함께 탄저균 배달 사고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주한 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온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와 그 회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계속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많은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위해 발족된 미한 합동 실무단이 오산기지 현장 확인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한국 군 당국은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4일 입장 자료를 내고 주한 미군과 함께 오산기지 현장 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이 주한 미군 오산기지의 실험시설을 현장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중순엔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직접 오산기지 실험시설을 방문해 미군 측의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합동실무단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탄저균 샘플의 취급과 처리 절차 준수 여부, 탄저균 포자 잔류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한미군 오산기지 현장을 방문하여 미국 측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 측이 탄저균 배달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지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의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전에 전달받았으며 지난 7일엔 미국 화생방어합동사업단장으로부터 미국 측 진상조사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생물방어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이 최근 탄저균 배달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합동 실무단을 통해 생물 방어 프로그램 관련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생물 방어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 측 관계자들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미국 국방부는 24일 탄저균 배달 사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살아있는 탄저균의 숫자가 적어 일반 대중에겐 위험을 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한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특사 파견을 포함한 비공개 접촉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 간 접촉을 비공개로 가질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말해 특사 파견 가능성 등 추측을 나왔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지원해온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와 이 회사 회장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3일 싱가포르 소재 선박회사 세나트와 이 회사의 회장 레오나드 라이를 특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이 회사 소유 선박 던라이트도 동결 재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세나트와 라이 회장이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를 광범위하게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를 대신해 선박 구매와 수리, 인증, 선원 모집 등의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나트와 라이 회장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미국인들과 일절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무부는 원양해운관리회사의 위장회사 두 곳과 탄천 상업은행 관계자 두 명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본사를 평양에 두고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회사 두 곳을 차렸다며 해양선원관리회사 코리아미래선박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탄천상업은행의 김동명, 나경수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역시 가명들을 포함해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의 애덤 주빈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의 핵심이라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최대한 어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할 때 한국 국적 항공편을 이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을 추진 중인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는 이 여사가 한국 국적기를 이용해 방북하기로 했다며 현재 항공사들과 비용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이 여사 방북 문제를 논의하는 개성 실무 접촉 때 북측 항공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는 이번 결정을 다음 주 초 북측에 팩스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강냉이와 밀국수를 지원합니다. 다음 달 말에는 방북해 식량이 전달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인대북지원단체인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이 오는 8월 북한에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의 윤유종 대표는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단동에 식량이 준비됐다며 8월 중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내지 않았는데 준비는 됐어요. 중국에서. 내가 이제 들어가는 날짜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원산 도인민병원하고 중등학원, 초등학원 A군 이렇게 되고 문천해 중등학원 이렇게 돼 다섯 군데.
윤 대표는 이어 8월 말에는 북한을 방문해 일주일 동안 머물며 식량이 지원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증 단위를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강에 50톤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에서 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도 얘기하고 앞으로 더 질과 양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거죠.
윤 대표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통일 축구공 100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매년 두세 차례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냉이는 중국 단동에서 서포역을 거쳐 원산의 국수 공장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매달 10톤씩 만들어지는 강냉이 국수는 강원도 인민병원과 문선중등학원, 원산의 중등학원과 초등학원, 애육원, 유아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5월에도 강냉이 60톤과 밀국수 1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달라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는 지난 1997년부터 북한에 식량을 포함한 다양한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관측을 낳았던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다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체제 선전을 총지휘했던 원로의 재등장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포정치의 부작용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는 2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황해남도 신천박물관 신축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신천박물관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병소 동지, 김기남 동지, 리재일 동지, 김여종 동지.
김기남 비서는 1960년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시작으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책임주필, 1990년대 선전선동부장과 선전담당비서로 활동하면서 북한 체제 선전과 우상화의 지휘관 노릇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김제1위원장의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4월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2주년 중앙보고대회 주석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끝으로 3개월 반 동안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에선 핵심 당 비서임에도 불구하고 주석단 맨 앞줄이 아닌 방청석 세 번째 줄에 자리한 모습이 포착돼 좌천설이나 은퇴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비서의 역할을 리제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떠맡은 것으로 전해졌고 특히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중심으로 당 선전선동부가 재편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에 다시 참여함에 따라 당 비서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매체의 호명 순서도 황병서 총정치국장 다음이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86살 고령의 김 비서가 과거와 같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몇 달 동안이나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데 대해서도 업무상 실수로 일시적 처벌을 받았거나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는 등의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 비서의 일선 복귀라기보다는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부작용을 희석시키기 위한 원로에 대한 연출된 예우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숙청을 계속하면서 이 노장청이 상당히 흔들렸을 거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이제 원로 세대를 이제 적당하게 이제 우대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도 보내면서 점진적으로 이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는 얼마 전 북한의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 때 김 제1위원장의 종조부인 김영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이 투표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들이 이례적으로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북한 전문가는 김여정이 선전일꾼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며 김 비서의 역할은 김여정의 활동을 지원하고 자신의 선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8개월 만에 반미 교육시설인 신천 박물관을 다시 방문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외부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정권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선전 정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군이 6.25 전쟁 중 신천에서 대학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좌익 충돌에 따른 참사였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언론들은 2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천 박물관을 방문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 새로운 소란 신천 박물관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박물관이 복수심의 발언점으로 미제의 야수적 만행 역사의 고발장이라며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8개월 만에 다시 신천을 찾은 이유는 외세의 위협에 대한 증오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정치의 일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최근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절대 충성을 부쩍 강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입니다.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말을 우습게 알고 김정은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지금 북한 사회에 만연돼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제1위원장이 방문한 신천박물관은 북한의 대표적인 반미 교육시설입니다. 북한 당국은 미군이 6.25 전쟁 중 이곳에서 양민 3만 5천 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김병호 신천 박물관장입니다.
미제는 신천강점 50일 기간에만도 애국자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3만 5천여 명이나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인민들 속에 미제를 끝없이 증오하고 그를 반대해서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지만 당시 목격자들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천 대학살이 미군이 아닌 국내 좌우파 대립의 산물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한국전쟁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1950년 10월 13일 황해도에서 좌우로 나뉜 주민들이 비참한 사륙전을 벌였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당시 증인들 역시 공산당에 반대하는 반공 청년단이 공산당의 잔인한 살해에 보복하며 충돌해 학살이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천 사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취재했던 한국대북방송협회 이광백 회장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당시 민간인들이 죽은 것은 공산주의 계열 주민들과 우익 계열 주민들이 서로 잔인하게 죽고 죽이는 이제 보복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었고요. 자료에 따르면 당시 미군은 신천에 주둔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으로 진군할 때 약 한 2시간 정도 신천을 거친 것이 전부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미군이 당시 신천에 주둔한 기록은 없습니다. 한국의 신천 출신 실향민들 역시 지난 2003년 한국 MBC 방송의 특집 기록 영화에서 미군이 평양으로 가기 위해 서둘러 신천을 지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 전문가들과 증인들을 인용해 당시 미군 사이에 평양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붙으면서 신천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학살을 자행했다는 어떤 증거도 학자들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고위 탈북민 출신인 김광진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정부 역시 이런 신천의 내막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또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젊은 청년들이 그 학살에 많이 가담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원인은 주변에서 살면서 이제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이 돼서 이제 많은 학살을 저질렀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미국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사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셈이죠.
김광진 위원은 북한이 정권 유지를 위한 이른바 세뇌 차원에서 겉으로만 미군이 학살됐다고 선전하고 있을 뿐 엘리트 계층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엘리트 계층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고 또 북한 당국은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신천의 진실이란 제목의 전단을 만들어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고 있는 한국의 이민복 대북풍선 단장은 신천의 내막이 의심스러우면 신천의 노인들에게 조용히 물어볼 것을 권고합니다.
신천 주민들한테 저에 물어봐라. 좌우익 동족 간의 상잔이지 어떻게 그 미국은 거의 주 공격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 미군은 있지도 않았다.
북한 과학원 출신인 이 단장은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해 끊임없는 증오를 유발시켜 오직 수령에만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허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 박물관 앞에는 미제 살인귀들을 1100배로 복수하자는 대형 구호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박물관에서 북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 사진작가들의 작품에 투영된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서부 도시 시카고의 현대사진박물관에서 23일 북한에 대한 관점들이란 제목의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오는 10월 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는 미국과 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 사진작가 12명이 북한에서 직접 찍은 사진과 북한의 공식 사진들을 가공해 만든 예술작품 총 70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사진박물관은 이번 전시회가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한 사진들과 해외 사진작가들이 바라본 북한을 대비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A general audience, I think in America,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North Korea.
현대사진박물관의 나타샤 이건 사무국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일반 관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나라인 북한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회가 북한뿐 아니라 미국 등 각 나라들이 시각 매체를 통해 어떻게 자국을 표현하려 하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 책임자인 마크 프루스트 씨는 이번 전시회가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12 artists that are represented all show their own personal vision of North Korea. And that's it means that it's
프루스트 씨는 12명의 예술가가 모두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을 무척 중립적이고 미묘하게 바라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루스트 씨는 이들의 관점을 통해 미국 관객들이 북한을 좀 더 폭넓게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루스트 씨에 따르면 전시된 사진 작품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언론 보도용 사진부터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텀블러에 올린 사진들, 또 편집 등 가공을 거친 사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한 네덜란드 사진작가 앨리스 빌링가 씨는 북한의 선전 예술 작품들에 자신이 직접 북한에서 찍은 사진들을 합성한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진 몽타주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Studying the North Korean paintings, the propaganda paintings or the Juche paintings, and through that language that I studied,
빌링가 씨는 23일 VOA에 우선 북한의 선전 그림들과 주체 작품들을 연구한 뒤에 북한 사진들을 조각 맞추기를 하듯 이 그림에 어떻게 조합할지 생각한다며 여러 번 이리저리 조합해보다가 방향이 잡히면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링가 씨는 한 작품을 위해서 사진 50장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링가 씨는 북한에 매혹돼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자신이 북한을 직접 여행하면서 가졌던 생각들과 질문들을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작품은 북한의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작품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 중 각종 물건을 쳐다보는 사진들과 미국 AP통신의 평양 주재 사진기자 데이비드 구텐펠더의 작품들, 북한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주로 담은 일본 작가 하추자와 아리 씨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민 6명과 남한 출신 대학생 3명이 지난 3주 동안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지도자 연수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 나눔운동과 한국의 북한 인권시민연합이 미래의 통일 지도자를 키운다는 목표로 공동 개최하는 행사의 일환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 연수에서 학생들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유엔본부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을 기원하게 강의를 듣고 토론도 벌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가운데 함경북도 출신 신지성 씨, 양강도 출신 한성원 씨, 남한 출신인 이성현 씨와의 두 번째 대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관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일하고 또 공부하는 미국 젊은이들 또 한인 젊은이들과 함께 남북 간 상황이라든가 통일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꽤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네, 되게 그 시간이 어찌 보면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네. 남북한의 문제인데 외국인 친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되게 네. 감동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사안이죠. 핵문제나 인권사안이.
네, 그거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아.
네, 그리고 특히 저기 한 네,
예, 저, 예.
네.
아, 성원 씨요?
성원 씨가 네. 되게 그 한국어로 자신 있게 북한에 대한 그 미래를 자신 있게 발표하는 거 보면서 많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아, 뭘 발표했는지 궁금하네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서고 통일 정부가 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앞으로 한반도 내에서 그 아무래도 한반도 통일은 강대국 사이에서 통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눈치도 좀 많이 봐야 될 거고 또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평화 유지가 또 먼저 우선일 거고 하니까 이제 그 한반도 외교를 저희가 이제 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걸 논하는 문제 토론이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물론 외교 정책을 잘 펼쳐야 이제 외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이게 마찰이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기 중국이 AIIB 은행 예. 아시아 그 인프라 개발 은행이 그 은행이 이제 통일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엔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중국이 좀 싫어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보고 그래 너들도 먹을 거 줄게 하고서 그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저희가 돈을 꺼오는 겁니다. 그럼 네. 그 이자에 대한 그 이득은 중국이 가지는 걸로 네. 하면서 조금 서로 이득을 나눠주고 네. 대신 이제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를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길 수 있는 시츄에이션들을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네. 준비를 미리 세워두는 예,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올해부터는 그 남한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은데요. 송현 씨,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본 적이 전에도 있으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탈북자분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지난 3주 동안 좀 뭐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가감 없이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초반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탈북자분들 딱딱하실 것 같고 막 좀 사전 네. 모임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초반에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구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남한 사람이고 누가 북한 사람일까.
네.
이거를 저한테 문제를 내셨는데 오히려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를 정도로 구분이 잘 안 됐었고 성격도 너무 활발하시고 더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같이 여행 오게 돼서 걱정되는 것도 있었지만 3주 동안 같이 그냥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네.
같이 가끔은 막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같이 화해하고 막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구나 이런 걸 진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통일이 아주 가깝게 보이시겠네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면은 만약에 정말 통일이 되고 나서는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경제적인 네. 거나 뭐 통합이 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겠지만
네.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금방 극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5년 동안 여기 한국 생활하면서
그렇죠. 이미 많은, 또 한국 대학교에서 만나보셨겠지만
네, 친구들 네. 이제 또 저희 대학교는 또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또 고향에서 온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외롭게 네 대학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면 다 남한 출신 친구들 만나갖고
네.
별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한 친구들이 또 물론 이제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학생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가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되게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또 네. 과거 역사나 한반도 역사나 그다음에 세계 이게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네.
앞으로 이게 정세 변화에 맞추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걸 어떻게 작동해야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돼 갖고 예.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도 요즘엔 바깥 세계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각이 깨이고 또 나가서 세상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먼저 또 한국 또 이렇게 미국까지 오셔서 바깥 세계를 체험한 선배로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한 번은 의심해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연 정부가 말하는 말이 진짜인지.
네.
그리고 그 사회가 진짜 인민을 위해 복무함이란 그 구호도 외치지만 진짜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들이 진짜 그 정부 관료들이 진짜 인민을 위해 살고 있는지
네.
살고 있다면 그렇게 솔직히 간부들이 비만이 많이 오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 한번 운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은 좀 소리 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네. 진짜 그 나라가 인민을 위한 국가라고 하면은 이민의 소리를 한번 좀 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은 공부는 평양에서 했습니다. 대학 네. 공부를 대학 2학년까지 물론 거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평양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네.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물론 그 친구들도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이제 조금 생각하는 그 스케일이나 클래스가 좀 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돼야 되냐. 그러면 그 문제점을 그 여기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네.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정책부터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간부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수령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점을 찾아. 그 친구들한테 이제는 좀 아까 저 형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좀
네.
모든 북한의 모든 시스템은 수령이 다 관리를 합니다.
네.
장군님이라고 부르는 그 최고의 그
지도자가
네. 관리를 하고 모든 걸 처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네.
이제
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답을 찾는다는 것은 회피다.
네.
비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좀 더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로 들리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송현 씨는 남한 대학생을 대표해서 북한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십니까?
북한 친구들에게요?
네.
저는 되게 그냥 위로를 많이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많이 힘들 텐데 더 용기를 가지라고 말을 네. 해주고 싶고 정말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네.
아, 이번 연수를 통해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꿈을 키우고 싶으신지 간단히 포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북한에 살 때는 북한이 최고인 줄 알았고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이 최고인 줄 알았고 지금 미국에 와서 보니까 좀 더 큰 세계가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더 꿈과 희망을 좀 더 크게 넓게 볼 네, 희망을 찾았다고 내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단순히 통일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통일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각계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통일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많은 프로그램 통해서 또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이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도 북한과 남한의 통일에 조금이나마 이제 기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 미래에 통일된 조국에서 정말 더 큰 꿈을 더 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꿈들이 하루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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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난 3주간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래 통일 지도자 연수에 참가한 한국의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의 소감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서울특별시 산하기구가 탈북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1박 2일을 지내면서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재무는 재무 뭐야?
발표했던 걸 바탕으로
유나야 다시 기억해내고
나의 꿈?
뚝딱뚝딱 쓱싹쓱싹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어린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해서 사진의 이미지를 뽑아서 뽑았고 이거.
여기는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인데요. 금천예술공장은 과거 구로공단이 있던 서울 서남단 지역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미술,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곳에 입주하면서 많은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은 어린이와 청소년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애들이 생각으로 다 만든 거예요. 애들이 시작해서 애들이 만든 거예요.
금천예술공장에서는 올해로 5년째 매년 청소년과 시각예술가들이 기획부터 제작, 전시, 비평에 이르기까지 예술창작 전과정을 진행하는 예술가와 1박 2일이라는 활동을 열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 20명이 함께합니다. 금천예술공장의 김희영 매니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 서울시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은 그 예술가 창작 지원 외에 또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임무로 부여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2011년부터 그 현대예술가 5명과 그 서울시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 어떤 실험적인 그 예술 워크숍을 진행을 그 지금 5년째 해왔었고, 이 즈음에서 2013년부터 그 여러 그 사회 소외계층 중에 그 탈북 청소년 대상의 그 워크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탈북 청소년을 우연히 2013년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환경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보니 예술적인 활동에는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고 또 이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저희 센터가 한번 이쪽으로 좀 깊이 길게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천예술공장의 7기 입주 작가 중에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만한 작업을 해온 5명을 선정해 모둠별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정혜정 작가는 연극, 황수연 작가는 조각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작가는 달빛이 드리우는 찬란한 우리들의 세계라는 주제로 소외되기 쉬운 탈북 청소년의 작은 소리에 주목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의 고민을 하나의 상징으로 형상화해 평면과 입체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수진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벽에 부딪혔을 때 소리가 나는 조형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이거 하면서 남자아이들이라서 저기 서 계셨던 목공 선생님을 제가 쇼핑해서 목공을 배웠어요. 같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같이 내고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수진 작가와 함께 입체 작품을 만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처음 접해보는 이런 작업이 신기하고 재밌기만 합니다.
그 나무 조각으로 여러 가지 그 소리가요, 여러 가지 나게 크게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트럭보다 좀 한 3분의 2 정도 크기예요. 드릴이랑 그리고 그 나무 깎는 거랑요. 그리고 저 나무 파는 거예요.
그 밖에 홍영인 작가는 탈북 청소년이 도시를 경험하며 다문화 시대를 이해하도록 황학동 시장과 남문시장, 재래시장을 함께 방문해 일상적인 물건들로 서울 속의 삶을 표현했고요. 박광수 작가는 여러 꿈을 떠올려 대형 화면에 드로잉과 영상으로 표현해 결국 하나의 꿈으로 완성해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박광수 작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벽화를 구상을 했어요. 벽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가장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떠오르거나 이야기 나눌 때 좀 소재가 되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흔히 이제 청소년기의 꿈은 뭐 떨어지는 꿈이나 뭐 그냥 굉장히 엉뚱한 뭐 은하수를 수영하고 있었는데 뭐 굉장히 잘생긴 상어랑 이야기를 하다가 뭐 펭귄을 만나고 이런 되게 엉뚱한 꿈이나 그런 꿈 얘기 들으면서 되게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틀간 작품에 대해 생각하고 창작해보는 활동을 처음 해본 청소년들. 이번 활동을 통해 참 많은 걸 배웠는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1시간, 2시간밖에 돼서 그냥 그림 그리고 다 완성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거의 그냥 밥도 여기서 해결하고 저녁도 여기서 해결하고 하니까 계속 그 미술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더 충실하고 되게 좋았어요.
저는요 그냥 막 미술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드릴이랑 그리고 그 나무 깎는 거랑요. 그리고 저 나무 파는 거예요.
이번 활동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작가들 역시 스스로의 마음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박광수 작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탈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긴 했지만은 뭐 만나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그냥 그 나이 또래 아이들 그다음에 되게 발랄하고 뭐 적극적인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이라는 걸 보고 같이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하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편 이번 활동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을 모아 23일부터 31일까지 금천예술공장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는 기다리던 비가 흠뻑 내렸다죠? 가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가뭄 해결뿐 아니라 바닥을 드러냈던 댐과 저수지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중부 이남 지역에만 비를 뿌리고 사라졌던 장마 전선이 이번에는 그 중부 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물폭탄을 쏟아냈는데요.
네.
북한 황해남북도와 북강원도 지역에 비를 뿌렸던 그 저기압이 한국 전역을 뒤덮은 장마 전선의 끝자락인 셈입니다. 한국 중북부 지방, 그러니까 경기 북부와 강원도 지역에 최고 250mm의 폭우가 쏟아져 호우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북한강 지역 댐들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네.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돼서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 그 휴전선 인근을 지나면서 시작되는 강입니다. 남쪽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북한강의 수계댐, 그러니까 가뭄이 아주 심했던 소양강댐, 화천댐, 춘천댐 등의 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북한강 수계댐에 수문이 열린 것은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한국 중북부 지역, 특히 강바닥이 드러나 있고 또 저수지가 말라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가뭄 걱정을 덜게 된 겁니다. 장마전선이 보통 밤사이에 비를 좀 강하게 뿌렸다가 낮에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장마전선 내일까지도 이어지고 특히 북한과 맞닿아 있는 경기 북부, 강원도 지역 최고 100mm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한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동남동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12호 태풍 할롤라라는 태풍인데요.
네.
소형급의 강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즈음에 제주도 동쪽 해상 또는 부산 지역으로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남해와 동해안 지역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장마전선 반가운 소식인데 태풍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 주례도 돈을 주고 사는 시대가 됐다는 뉴스가 있군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보통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부탁하던 주례사를 돈을 주고 산 그 주례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례를 사는 비용은 한국 돈으로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고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주례 인력들이 구비된 전문 업체들이 있을 정도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넷상에서 주례라는 검색어를 넣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결혼 주례협회, 주례인 연합회, 주례사 협회 등 고품격 주례를 책임지겠다 이런 내용의 홈페이지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자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종교마다 결혼식의 형식이 참 다양한데,
네네.
자 이 한국에서는 주례라는 것이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잘 아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윗사람이 덕담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 돈을 주고 사는 주례사가 그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하객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결혼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돈을 주고 결혼식장에 앉혀놓은 그 가짜 하객에 이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섭외하는 주례 대행이 있다는 이야기, 참 씁쓸한 기분을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결혼식 자체를 허례허식으로 느껴서 주례도 없는 아주 작은 결혼식을 지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는 기존의 결혼 관습을 유지하면서 복잡하고 신경 쓰는 부인, 부분, 그러니까 뭐 주례라든지 사회자를 섭외하는 거 모두 대행업체에 맡겨버리는 달라진 결혼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례 전문업체나 관련 인터넷방에 섭외 광고를 올리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전문 주례인이나 사회자들의 이력과 사진을 담은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섭외 비용은 아까 한국 돈으로 말씀드렸는데 미화로 한 40달러에서 많게는 180달러 정도입니다.
네.
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나 영어 등 외국어가 가능한 주례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서울통신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강에 영화관이 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여름밤에 더위를 잊게 해줄 야외 영화관이 열렸습니다. 서울을 남북으로 나누고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다리 아래에 사람들이 모이는 영화관이 마련된 것인데요.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습니다. 한강 다리 및 영화제. 오늘부터 3주 동안 금요일과 토요일마다 85편의 영화가 한강 다리 아래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한강 다리 및 영화관이라 이 보도사진을 보니까 한강 다리 교각 아래가 영화 스크린이 되는 것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다리에 하중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교각인데요. 그 교각이 바로 영화관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네.
영화가 거기에 상영이 되는 거죠.
네.
놀이 지는 시각에 교각을 향해 앉은 서울 시민들이 이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면서 영화를 보는 장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자동차 안에서 스피커로 소리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는 자동차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한강 다리 밑에 영화관은 또 그것과는 다르게 아주 독창적이면서도 즐기는 분위기가 또 최고인 이색적인 영화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강에도 다리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다리 밑에 영화관이 열리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디로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한강에는 경기도 양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서해바다로 연결되는 팔당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 모두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네.
영화관 스케줄을, 영화관 상영표를 쭉 살펴봤는데요. 한강다리 중에서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원효대교, 동작대교, 뭐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한강 곳곳에 8개 다리 아래서 영화관이 열리겠습니다.
네.
영화관이 마련된 다리마다 상영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음악 영화를 볼 것인지, 단편 영화를 볼 것인지, 음식 영화, 가족 영화,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누구와 함께 볼 것인지에 따라서 한강 다리 여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독특한 영화관입니다. 영화도 보고 한강 야경도 즐길 수 있는 이색 영화관이 되겠군요.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를 방문합니다. 또 이라크를 전격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오늘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박 5일 일정으로 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섰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방문국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방문 중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연례 글로벌 기업가 정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하는데요.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처음 열리는 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과 경제 개발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안보 협력과 테러 방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울러 케냐를 떠나는 26일에는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네, 이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의 나라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케냐 방문이 아버지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2006년 등 세 차례 케냐를 방문해서 할머니와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케냐 방문을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7월에 세네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를 순방할 때 케냐 방문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반인도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되는 바람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ICC는 이후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케냐 방문 중에 친척들도 만나게 됩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 방문 중에 일부 친척들이 나이로비로 와서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일부 공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친척들과 관련 있는 마을에는 방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케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케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착하는 공항에서부터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는 거리에는 성조기와 케냐 국기를 나란히 걸어놓는 등 환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현지발 소식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영 분위기와는 별도로 나이로비에서는 경비가 대폭 강화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케냐에서는 테러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13년에 쇼핑몰에 대한 대형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서 지난 4월에도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알샤바브가 대학교를 공격해서 148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는 이 공격들이 케냐가 이웃나라 소말리아의 반테러 작전에 참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 방문에 이어서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되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에티오피아의 총리를 만나고요. 또 이곳에 본부를 둔 아프리카 연합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동아프리카 방문을 비판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케냐와 에티오피아 방문이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받는 두 나라 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두 나라 정부의 근본적인 인권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라크로 가보죠. 이라크 방문 이틀째인 미국 국방장관이 이라크의 쿠르드족 지도자를 만났죠?
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이라크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이르빌을 방문해서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르빌 방문 역시 사전에 예고 없던 방문인데요. 카터 장관은 마수두 바르자니 쿠르드족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특별히 이라크 쿠르드족 지도자들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싸우는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병력인 페시메르가의 훈련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군보다 전반적으로 전투 경험이 더 많고 효율적인 페시메르가는 이라크 북부에서 ISIL을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자니 수반 등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미국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일부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바그다드의 이라크 정부를 거치지 말고 쿠르드족에게 직접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의 분열을 우려해서 그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터 장관은 쿠르드 지도자들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카터 장관은 쿠르드족 자치정부 병력인 페시메르가가 지상전투를 주도할 이라크 북부와 서부의 현지 병력들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미군과 연합군이 달성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카터 장관은 미군 지상군과 공군이 자체적으로 ISIL을 물리칠 수 있지만 그런 성공은 지속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은 3,300여 명 정도인데요. 이들은 전투보다는 이라크군을 훈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다른 동맹국들과 이라크가 ISIL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군 지상전투부대 역할이 더 적극적이면 ISIL을 금방 격퇴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소극적인 입장이 오히려 나중에 미국 본토에 대한 ISIL의 위협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ISIL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던 터키가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요?
네, 터키 정부가 오늘 처음으로 ISIL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 총리실은 전날 아흐메트 다글 토블로 총리 주재로 열린 안보 강력회의에서 공습이 결정됐다면서 공군 F-16 전투기 석대가 오늘 새벽 출격해서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인 칼리스주 일대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은 터키 남부 칼리스에서 주로 이루어졌고요. 전투기들이 시리아 국경을 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되겠습니다.